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성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이어져 가능하시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나아갔더라. 아멘.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히브리 11장과 그 배경이 되는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내용에 대해서 살폈는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 본문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신년이 되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인가 어제 이선화 집사가 그런 얘기 하길래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시작이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가 그런 포커스를 보고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이미 살폈지만 또 창세기 살피면서 또 선데이스쿨 창세기 하면서 창세기를 잘 보면 뭐가 보여? 성경 전체 흐름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크게 네 가지로만 나눌 수 있죠. 네 단어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그죠?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 근데 그 안에 이 창세기 속에서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크게 두 달라고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이 원 역사, 창조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나눕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이어지는 인류의 원 역사에 관련해서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또 민족들의 기원과 분산을 그런 사건을 다루는 바벨탑 사건이 이제 11장까지 1장부터 사건입니다. 그것이 일부라면은 민족 분산 이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도구로 삼은 이스라엘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요셉의 사적을 기록하는 이 부인 12장부터 50장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천지창조와 아담, 하와의 범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에 대한 살인사건이 나오고 노아의 홍수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각기 죄, 심판, 그리고 은혜라는 그런 공식이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해산의 수고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고 그런 가운데 은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는 추방으로서의 심판에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특별한 표를 주고 배려하는 걸 보게 됩니다. 노아 당시 온 세상에 관영했던 죄는 홍수의 심판에 나타나지만 은혜는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한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고 그들의 원한을 혼잡하는 그런 심판이 나타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을 세워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그래서 그런 제국 말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치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있던 제국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의 전체를 우리는 구속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일반 역사와는 달리 하나님이 의도와 계획을 갖고서 그렇게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섭리 자체를 보는 시각이 구속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기사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부터 뭐가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10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예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함의 그런 후손들. 그래서 벽돌을 발견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힘을 온 세상에 내고 싶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인간 중심의 사회 문화를 가리킬 때 것을 우리는 바벨 문화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중심의 문화. 그래서 셈의 후예인 데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제 어디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그러면서 그 유업을 입을 자, 복의 주인공임을 우리도 포함돼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성경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확실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보기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본보기란 말이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브라함과 굉장한 질적 차이를 느껴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아브라함의 배후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아브라함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가운데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에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도 똑같이 실수투성인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믿음의 본보이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신앙에 갈등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폈듯이 아브라함이 두 번의 부름이 속에서 그가 응답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갔던 겁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보기로 삼아서 후대에 누구든지 놀라운 뭐가 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그를 다듬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들 믿음의 시작을 살피면서 우리도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 자, 그 시작이 어떻게 출발했냐?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을 갖고 신앙을 출발하는데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 아브라함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의 말씀으로
자, 시작한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시작한다고 하라.
자, 거기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어떤 이상한 현상, 어떤 그런 놀라운 정신작용, 어떤 사상이 아니라 믿음의 신념과 다릅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믿어야 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단지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 9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구원의 반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제 큐티야 하면서 성원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려운 환경에 찾아오셔서 내가 만나주시고 또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에 말하고 있고 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인카네이션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시작, 그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들릴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 역시도 바울사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누구한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 각 개인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설교는 지금 한 개인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한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듣는 것은 누가 듣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의 성장의 기초가 말씀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려져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속에 나한테 꼭 주는 말씀으로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 단어가 레마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로 각 개인 개인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니 말씀이란 단어가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그 레마라는 의미는 그 말씀이 누구한테 들려진 거예요? 나 개인에게 내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로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나를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딱 연결되어지는 그 레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 아, 오늘 설교는 그 집사가 들었어야 했는데, 오, 일단 빠졌어. 그게 아니라, 특정 대상이 아니라, 각, 나 개인 개인에게 들려질 때 믿음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작이 성장을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말씀에 비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있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랬 말이죠. 자 보세요. 거기 너는 너의 내게 너로 내게 내 이름 너는 누굴 말합니까? 모두가 1인칭 말씀을 듣는 각 개인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귀전에 들려지는 나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란 결국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결국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던 일입니다. 원주민들이 그 강을 건너는데 이 강 폭은 좁으면서 물살이 세니까 내가 이리로 가려면 도착은 저쪽 가 있어. 그죠? 떠내려 가니까. 그래서 이 원주민이 건널 때 주변을 들이명거더니 이만한 호박돌을 하나 가슴에 끌어안고서 그 다음에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선교사님이 본인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돌이 무게 중심이 돼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걷고 그대로 해야 돼. 아, 지키기 힘들어. 그대로 한다는 살세가 나는 참 나를 얽매는 것 같아.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말씀이 내 삶의 무게 중심이 돼서 험한 세상살이 이 세파에 휩싸이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으롭게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정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청중들에게 들려주시면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할 때. 자,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천천히 해요. 천천히. 기다려주면 되니까.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리고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나 개인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붙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와시나 목사님이 있습니다. 1662년 그 경에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원칙을 설명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유한을 주기도 하고 생기를 넘치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복음의 젖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 믿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젖을 힘차게 빨아야 강하게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은 튜브와 같아서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것만 잡고 있으면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합시다. 이렇게 어린이 설교에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행동하는 믿음을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하는 믿음이 동기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세계를 보게 하는데 자, 1절 말씀 보면 이 믿음의 행동에는 두 세계를 보는 시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뭐죠? 동사 보면 떠나. 또 하나는 1절의 동사가 가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세계를 보게 하는데 하나는 떠나야 할 곳이고 하나는 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야 할 것을 알고 또 가야 할 것을 바로 보아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했던 장소가 어디죠? 그것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라 말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죄악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 말합니다.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세상 문화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떠나야 할 곳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이지.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할 때도 분명히 가나안 땅을 얘기해 주세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메시아가 올 땅임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하란에 도착해서 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번째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사건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From to라는 행동 양식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려면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희미하게 말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끝자락에 이 모든 일 너희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면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분명한 나침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입니까? 그것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얼룩 축복으로 옮깁니다. 어둠의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주신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했어요. 옮겼다.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어떻게 했다? 옮겼다. Power of the darkness. 그 어둠의 권세에서 어떻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므로 믿음은 이 두 세계를 정확히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 내가 갈 바가 어딘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딘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죄와 저주에 묶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분명히 알수록 그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세계를. 하나님 없는 갈대의 의로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가나안 그것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가 그 제국들이 하는 꼴이 하나님 없는 사는 그런 삶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순정국가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 없는 삶, 갈대와 우루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얼마나 놀라운 복의 땅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의 땅입니다. 복의 땅. 근데 광야 자체 아니에요. 권사님 갔다 와서 알지만 그죠? 그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신뢰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농사?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줘야만이 가능한 것이 그 가난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복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놀라운 이 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가나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복의 근원으로서 특별히 3절을 보니까 누구를 인해서? 너를 인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은 아까 뭐라고 했죠? 두 세계를 동시에 보는 거다. 떠나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 그리고 믿음의 행동은 죄와 우상의 자리에 떠나서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것이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하란에 머물렀어요.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시작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번 언급하지 않을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 그 세 가지 중에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드렸죠. 부르심에 순종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면 다음 주에는 나머지 남은 거 두 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 듣게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그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여진 하나님이냐 한번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었고 오래 참고 있는 하나님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의 행동이었다라고 본다면 세 번째 믿음의 행동은 마침내 여호와에서 7, 8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도착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 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드디어.
그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죠? 수많은 갈등과 고민 끝에 기어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종케 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 편에 볼 때?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어제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속적인 설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설득 앞에 그렇죠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걸 깨닫고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설득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인내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마침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인내가 승리한 사건. 그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
내게 속에서 부어준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애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7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뭘 사요? 제단을 쌓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제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비로소 알았다는 말이에요. 알았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이 내 중심 속에서 나를 세워가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는 순간 비로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 이 제단 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행동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하기까지 순종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나도 그 정도의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제단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제단 쌓는 것은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된 일에서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성은 강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이 험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는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에 섬기는 봉사는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되려면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갖고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주일이면 만사를 접혀놓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런 말씀, 내가 빠지면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주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복의 주인공이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은 주일을 기다리며 손꼽아서 준비하고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렸던 모든 자들이 다 하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또 그 부름의 사명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역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께 대해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예배를 열심으로 구별해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뭘 제일 우선순위였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 뭘 주신다는 얘기요?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에 머물러서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야 할 것을 떠나 보내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지 혹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서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칭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이것이 그들이 믿음으로서 드러냈던 그런 의지적인 세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출발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믿음의 시작은 그 주어인 대상인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은 그 말씀이 나 개인에게 들려질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행동의 믿음은 바로 떠날 곳과 가야 할 곳 두 세계의 그런 바른 분별의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동의 믿음은 바른 분별이 있으면 죄와 우상에 떠나서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믿음은 죄와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그곳에서 예배의 삶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자로서 거듭나지 못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했다면 아직 믿음의 시작은 아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나 개인에게 주는 그런 네모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서 구원의 복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황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행보가, 믿음의 시작들이 이제 지혜 오실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네.